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매기 성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13장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혹여 모르시는 분 한번 기억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장입니다. 예, 사랑장. 많은 사람들이 본장을 해설하려고 또 해석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했지만 참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884년 헨리 드럼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를 발행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훌륭한 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매기 목사님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강해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참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자비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벌게트 역에는 자비로 번역되어져 있고요. 이 표현은 흠정 역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아가페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본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그런데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종 그러한 정의가 파괴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본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매기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제 뒤로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장미꽃을 정의하려고 한다면 생물교과서의 설명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 사랑을 열거하고는 있지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에로스, 즉 열정을 의미하고 또 정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아프로디테라든가 에로스, 비너스 그리고 큐피터 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랑 그러면 성으로 묘사되기가 참 많죠.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 엘로스라고 표현하고요. 또 두 번째로 사랑은 필레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애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미국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라는 것을 알죠. 필란드로 피스토라는 그 표현도 알고요. 그 어근을 가만히 찾아보면 이 필레오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친구 간의 사랑, 형제의 사랑, 또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가장 고상한 형태의 인간적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성경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아가파오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고상한 단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보다도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대상을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장, 특별히 매기 목사님의 강해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리라 봐요. 그러나 그것도 본장의 의미를 혹시 손상시키는 것은 아닐까 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좀 분류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우월성, 즉 사랑의 가치를 말하고 있고요. 4절로 7절까지는 사랑의 특권, 즉 사랑의 미덕을. 그리고 8절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 그러니까 사랑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은사를 다루었던 12장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큰 은사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의 우월성, 즉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는데, 13장 1절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천사의 말이 달변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바울은 천사의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이 무엇일까 상상을 해보면 거침없는 말이고요. 정말 뭐 조리에 딱 맞는 말이고요. 뭐 언변의 구색을 완전히 갖춘 말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말솜씨가 좋다고 해도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종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스크루지 박사는 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멜로디가 없는 노래와 같다. 참 의미가 있어요. 노래가 멜로디가 없으면 이거 들을 만 있어요. 사랑이 없이 떠버리는 것이 영혼이 없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천사처럼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지옥의 속삭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증의하고 있어요. 사랑은 의미와 깊이를 부여하며 달변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은 어떤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첫 구절에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행동으로서의 사랑 또는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의 사랑이 첨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이죠. 그 이해에 사랑이 첨가되어져 있어야 진정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의 의미와 깊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2절로 가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절에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거고요. 이것은 지적인 행동으로서 사랑 또는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식에 사랑이 첨가되어야 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해에 사랑이 첨가되어야 하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성경을 믿고 있는 교회들, 참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이해는 뭐 대단합니다. 뭐 성경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지 않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온통 그냥 뭐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뭐 험담하고 증오하고 중성하고 모략이 난무하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식에 반드시 사랑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3절로 가보실까요? 3절 말씀 봐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의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마음이 1절, 그리고 사랑에는 정신이 2절, 그리고 사랑에는 의지 3절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지만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실천해야지, 사랑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언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식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만으로도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생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교만으로도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두 합쳐보아도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이요? 사랑이. 그러므로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모든 은사에 덧붙여져야 할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이 되어지는 은사,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3장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사랑장 12장은 13장은 12장 31절로 연결이 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것이 바로 13장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이 그리고 정신이 그리고 의지 무엇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 사랑에 대한 정신, 사랑에 대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뭐 움직이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마당으로 넘어가는데 사랑의 특권, 즉 사랑의 미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어요. 4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사랑은 인내와 친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비가 없는 사랑 불가능하잖아요. 자비가 없는 사랑은 불꽃 없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죠. 뭐 열. 여러분 그 열 없는 불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옳게 기억해야 되고요. 이 4절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될 터인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적극적인 측면이고요. 자, 이제 좀 소극적인 측면을 한번 여러분과 다루어 볼까요? 소극적인 측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교훈하기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종종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시고 저에게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불공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아벨을 죽였던 첫 번째 살인 가인도 질투심이 충동받아서 그 일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모범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몫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각각 우리 가운데 담당해야 될 어떤 그 사역의 그 목, 그 범위가 있다고요. 이것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난 이러지 말잔 말이죠. 우리는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성경학자는 시기심은 가장 추악한 감정이며 가장 부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 그 말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신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내용, 그 신뢰가 요나단의 그 경우에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대신 왕위를 차지할 줄 알면서 그는 시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모피트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 사람은 이 구절을 과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도 참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뽐내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허영심, 이것이 서로를 갈라놓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요소 아니겠어요? 그 어떤 젊은 목회자가 그 이제 매기 목사님에게 한번 찾아왔나 봐요. 그 매기 목사님께서 그 테네시에서 그 사역을 할 때인데 그곳에서 개최한 여러 모임에서 그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훈련받지 못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명의 사역자이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이 교만에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 젊은이, 무지를 자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매기 목사님이 보고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쭐거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뭐 자기가 모르는 게 뭘 그렇게 대수구 자랑이라고 일어나서 크게 말하느냐 하는 거죠. 사랑은 뽐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 뭐라 할까요? 팽팽한 그 타이어에 갑자기 구멍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뽐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구멍난 타이어처럼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거죠. 바람이 빠져버린 타이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자동차를 굴릴 수가 없어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실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펴놓고 보시면, 그럴 입장이시면 그러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보시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유별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말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신자들이 유별난 사람들로 불리고 있지만 그들이 유별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문자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절을 갖추어 공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좀 자리에 오르고 뭐하고 그러면 뭐 뻗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랑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무례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례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위의 동기를 따집니다. 즉,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또 하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온갖 화를 다 내. 여러분, 이 성내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성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온갖 성을 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험담에 빠져있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먼지를 자주 털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그들의 말 속에 항상 그 암시가 있잖아요. 넌 뭐 어떻게 왜 그러고 뭐 지적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그렇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이 참 의미가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을 마치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